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사람을 이렇게 대하라 시리즈 두 번째 설교입니다. 15절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다시 읽겠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본문 잠시 강의하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내게 가해진 악에 대해서 악으로 답하지 말라. 항상 선을 따르라. 추구하라는 단어인데 헬라 원어를 알면 조금 놀라게 되는 동사입니다. 박해하다라는 동사와 똑같은 원형입니다. 이디오코라는 말은 사냥감을 추적하여 기어이 잡고야 말겠다는 의미입니다. 박해를 하는 자가 박해하는 대상에 대해서 저를 잡아서 처형해야 되겠다. 기어이 할 때 그 사람을 추적하는 의지적인 결단, 그런 것이 담겨있는 동사입니다. 항상 선을 사명처럼 여기라. 기어이 선을 추구하는 것이 내 삶에 정착할 때까지 포기하지 마라. 악을 악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악한 일을 당하고 손해보는 일을 당해도 선으로 대응하는 것이 내 삶에 내 손아귀에 들어올 때까지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이것이 사명이다. 이 선언입니다.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서로 대하든지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신자 간 서로 간에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내 생에 있는 모든 만남을 향하여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정신은 당한 대로 갚아주겠다. 밟힌 만큼 밟아주겠다. 그래서 해악을 끼치고 부당한 취급을 한 사람에게 갚아주는 것이 세상적인 상식이고 정신이에요.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러한 시대 정신에 다 살고 있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이 백성이 된 그 사람들의 신분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너희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이 어두운 데서 불러낸 이 환경이 당한 대로 손해를 입은 대로 갚아주는 환경이에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당한 대로 갚아주는 어둠이 난무하는 세계에서 다른 차원으로 소속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다른 차원으로 인도하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세요. 이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는 인류가 그분에게 자행한 우상숭배라든지 창조질서 파괴라든지 거역이라든지 범죄의 행위에 대해서 하늘이 분노하고 땅이 한탄할 만한 규모의 악에 대해서 그대로 갚아주는 대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거대한 규모의 악에 대해서 최고의 선으로 갚아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밖에 있을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없을 때 내게 잘해주는 사람. 그 사람은 좋아요. 선인이에요. 나에게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잘해주는 그 사람은 저 사람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느끼는 것이 상식이에요. 그 반면에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 싫습니다. 그 사람은 악인이고 불의한 자예요. 그 사람이 잘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농사 지을 때는 비가 와야 될 때 비가 오지 않아서 땅이 쩍쩍 갈라졌으면 좋겠고, 추수할 때가 되어서 비가 오지 말아야 되는데 소나기가 왕창 와서 망쳐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가 익숙했던 세상 정신이에요. 내가 예수 안에 들어오고 난 뒤에도 이 세상에서 학습된 이 정신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요? 진리로 내 생각 세계가 정리될 때까지. 하나님은 당한 대로 갚아주는 데 익숙한 내 마음 같지 않게 움직이십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잠시 열어주세요. 여기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나한테는 나에게 잘해준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혜택이 갔으면 좋겠는데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그 햇빛을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그 비도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러한 기이한 빛, 그분의 아름다운 속성, 성품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목사님, 그럼 악인과 선인이 어떤 구분이 없나요? 저와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언젠가는 공의로운 심판이 집행이 됩니다. 로마서 2장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대로 보응하시되 언젠가는요. 뿐만 아니라 2장 9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언제요? 악을 행하는 그 사람 영에 지금요. 그 사람은 지금 심은 대로 거두고 있고 언젠가는 심은 대로 하나님 앞에서 계산해야 될 거예요. 문제는 그 악인이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그 사람에게 심판을 내려서 그의 몰락을 꿈꾸느냐 아니냐예요. 내가 예수 밖에 있을 때 익숙했던 이 시대정신, 세상정신에 따라서 나에게 잘못을 행한, 해악을 끼친 나의 몰락을 꿈꾸는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빨리 몰락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 마음을 계속 품고 있느냐, 아니면 기이한 빛에 속한 사람처럼 선을 추구하느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세요. 저 여러분들은 이 신분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속한 나라는 악을 선으로 갚아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나라인 것을. 이 하나님의 마음에 갚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다윗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무엘 상하 예배가 끝나고 나면 성경 공부가 쭉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한 10주 정도 좀 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이 다윗의 생애를 살펴보면은 그는 간음자였고 살인자였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에는 좀 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의 생애 전체를 평가하시면서 그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인정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한 무언가가 다윗에게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할 때 이 성품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큰 덩어리의 어떤 성품이에요. 살인자이고 간음자이고 거짓말장이고 또 자식들 간의 문제를 볼 때도 다윗이 그렇게 지혜롭게 가정사를 매니지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을 볼 때도 충동적인 무언가를 발견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가 완벽한 인격이 아닌 것이 이곳저곳에서 성경을 상고하면 들어와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마음의 합한 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이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약 10년가량 다윗의 몰락을 꿈꾸며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애쓴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울이죠.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다윗이라는 존재를 제거하려고 그랬어요. 악을 계획했고 악을 집행했어요. 10년 동안 죽여버리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의 생애 가운데 사무엘상 2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대적 원수인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말씀에서 나에게 악을 가하고 있는 그를 악을 가해서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요. 다윗은 그 기회를 반납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납니다. 사무엘상 26장에 보면 이 기회가 다시 찾아와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세요. 사무엘상 26장 첫 부분에 보면 이때는 사울이 3천명의 군사를 가지고 이번에는 기어이 잡겠다고 하는 계리를 가지고 출동시킵니다. 3천명 한 사람 잡기 위해서 다윗이 숨어있는 곳에 가까이 와서 사울은 진을 칩니다.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아마도 자기가 있던 도성에서 여기까지 이동하는데 피곤했던지 그날 저녁에는 작전을 수행하지 않고 잡니다. 3천명이 진을 친 가운데 성경에 보면은 중간에 사울 왕이 위치하고 옆에 호위 군사가 그를 지키고 있어요. 근데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들 3천명 전부 다가 깊은 잠에 빠집니다. 26절에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2절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왜 3천명이 다 잠들었다고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이 깊이 잠들게라는 히브리어는 한 단어로 되어 있어요. 다르데마라고 있는 한 단어는 구약 성경에 몇 번 쓰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깊이 잠든 상태인가 하면 창세기 2장 21절에 나오는 아담을 갈비뼈를 취할 때 수술할 수 있을 정도의 깊은 잠입니다. 사울 한 사람만 잠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강력한 상태로 하나님의 손이 그 진영에 아무도 움직일 수 없을 만큼 웬만한 이렇게 소리를 내도 반응하지 아니할 깊은 잠을 허락하셨어요. 뭐 하려고요? 다윗 보려고요. 다윗이 그에게 주어진 보복할 수 있는 기회를 사용하나 안 하나 그는 이 기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산제사는 거룩한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옆에서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다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해서 권유를 합니다. 다윗은 그 음성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10년 동안 자기를 없애기 위해서 무방비 상태로 있는 대적에 대해서 손을 대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다윗의 생애 가운데 그가 하나님을 목동 시절에 찬양하고 경배하고 골리앗을 죽이고 한 여러 역사와 더불어 그 외 곤란을 당해서 주님을 의지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그것들과 아울러서 이러한 하나님 의뢰가 하나님 인정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런 인정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왜 우리는 내게 악을 행한 이런 사람의 몰락을 원할까요? 나에게 큰 악이 아니라 어떤 견딜만한 악인데도 그에 대해서 이 정도의 어떤 보복이 아니라 그렇게 갚아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느낄 때가 많아요. 나에게 불편을 끼친 정도의 불편을 그도 당했으면 좋겠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 주님의 계획 가운데서 제외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과는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혼을 공유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까요? 사람의 가치, 종기를 주님의 시각으로 보는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는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자는 이방 여자예요. 수로보니게 이렇게 하면은 시리아 피니시아 다시 말해서 수리아에 속한 피니키아 출신의 여자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으로 볼 때는 형편없는 출신이죠.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두로 시돈 지경으로 가셨다가 사실은 쉬러 가셨어요. 이 여자가 소문을 듣고 와서 주님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딸이 심하게 흉악한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아, 저분이시라면 내 딸을 구해낼 수 있겠다. 아주 절박한 마음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21절 소리질러 나를 불쌍히 여겨소서 하고 이렇게 외칩니다. 그랬을 때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지 않으시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내보내소서. 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때 제자들의 심정이 여자를 향해서 어떤 마음일까요? 주님 어떻게 그렇게 무심하십니까? 무정하십니까? 여자를 사정을 돌아보셔서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어떻게 좀 도와주십시오. 이 마음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쉼을 방해하는 저 여자 어떻게 좀 해서 좀 소리 지르지 않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기가 시끄러워서 못 살겠어요. 제자들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제가 계속 고민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사역자가 된 뒤에도 이 나이가 되었어도 예수를 믿은 지 30년이 넘었는데도 왜 나의 가벼운 불편함보다 다른 사람의 큰 고통이 나에게는 작게 느껴지지? 주님은 그러지 않으실 텐데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작은 불편은 이 별것 아닌 이 고통 이것이 저 사람의 큰 고통 아픔보다 왜 더 크게 나에게 다가올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를 주님의 시각으로 제가 동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이 동전 하나를 발견했는데 지금 우리 시대에서는 동전이 아니에요. 아주 닳고 닳아가지고 문양하고 글씨가 다 지워져 있어요. 흥미가 생겨서 전문가에게 감정을 의뢰했더니 2000년 전에 로마 시대 때 통용되던 이 동전이 밝혀졌어요. 값어치 있는 모였어요. 저와 여러분이 보는 내 삶의 반경 내에 들어온 그 사람들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이 아로새겨져 있는 가치 있는 존재인데 따라 없어진 어느 시대인지 알지 못하는 그 동전처럼 과연 저 사람이 가치 있는 존재인가? 과연 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존재인가? 그게 다가오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고민입니다. 특히 나에게 해악을 끼친 사람일 때는 그 사람이 있는 존엄적인 가치가요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빨리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은 저 사람에게 적용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사랑이라는 단어는 저 사람에게는 적용돼서 안 되는 것이어야 해요. 그래야 내 마음이 후련해요. 아직도 그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악인으로 다가오지만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분의 프로그램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를 단칼에 내 삶에서 정리를 합니다. 그 선지자가 대표적인 선지자가 요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요나는 니느웨로 향하는 것이 그토록 싫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나서 1장 2절 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요나서는 사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요나서를 읽으면서요, 야, 내가 히브리어를 배우기를 정말 잘했다 라는 느낌이 드는 책입니다. 여기에 큰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남성형은 가돌 이렇게 되어 있고 여성형은 그돌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2절에 너는 일어나 저 큰 하일 그돌라 큰 성읍 큰 고래 큰 풍랑 하나님의 거대하신 자비 이렇게 나오는 것은 전부 다 큽니다. 요나가 나중에 사장에 화낼 때도요, 재밌게도 우리는 심히 그렇게 됐는데 큰 그돌라예요. 어떤 악독이길래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 성에 가는 것이 꺼려졌을까요? 역사적인 배경을 알면 요나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 요나가 가고 싶지 않았겠구나. 어리석고 무슨 세상에 이런 선지자가 있나? 하나님의 선지자라면서. 그런데 배경을 하면 조금 이해가 돼요. 이 니느웨라는 성읍은 아수르의 수도 성읍입니다. 이 아수르는 이 아수르 군대는 잔인하기로 유명해요. 예를 들어 이 사람 이름은 발음을 잘 해야 되는데 아슈르 나시르파 웃으면 안됩니다. 이 사람은 이세예요. 네, 저는 아마 이 역사상 존재했던 악인 10명을 꼽으라면 이 사람 탑10에 듭니다. 이 사람은 그냥 보통 폭군이 아니에요. 나훔 3장 10절에는 보면은 아수르 군대에 대해서 어린아이들을 길 모퉁이 모퉁이마다 내려쳐 죽였다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아수르 나시르팔 2세는 도륙하여 산을 양틀로 붉게 물들이듯 피로 적셨다고 자랑한 기록이 있고요. 생포한 적에 피부 전체를 벗겨내어 성벽에 늘었습니다. 포로의 수족, 이 손목과 발목을 일단 기본적으로 자릅니다. 그리고 포로 이동시킬 때 턱을 쇠꼬챙이로 끼어서 도망가지 못하게 합니다. 찬악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 아수르 제국의 수도 성읍이 니느웨예요. 그리고 이 니느웨는 이스라엘 북쪽, 선지자가 속한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해 있는데 그들이 수시로 와서 고통을 가했으니 선지자는 그 성읍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서 그들로 하여금 이 악의 제국이 존속되도록 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조국 대한민국 일본과 관련해서 악을 행했는데 그들이 사실은 이스라엘이 받은 그 고통에 비하면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벼운 것이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져. 역사 기록을 자세히 조금 읽어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일본을 향해서 원한이 있습니다. 그들이 향한 악에 대해서 악으로 갚아주고 싶은 마음, 직접 쳐들어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일본 사람이라고 부르는 대신 적어도 댓글로라도 욕을 해주고 싶고 한일전에서는 무조건 이겨야 되고 일본의 쯔나미가 강타했을 때 우리는 지원 어떤 액션을 취하면서도 일각에서는 그들이 행한 악에 대한 심판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고소해하는 마음. 그런데 아수르와 관련해서 북방 이스라엘은 훨씬 더 이 감정이 강했습니다. 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연적 사명을 그가 거부합니다. 왜요? 조국의 원수의 나라가 행여 혹시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 때문에 어떤 이변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전능자와 다투는 대신 그분으로부터 멀어지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 결과 큰 폭풍이 일어나고 큰 물고기가 등장하고 큰 구출을 받고 다시 큰 성 니느웨로 가서 외쳤더니 크게 외치지 않습니다. 대강 외칩니다. 그런데 큰 회개가 일어납니다. 요나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요나서 4장 1절을 보십시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어떤 형용사가 나올까요? 그돌라. 크게 싫어하고 성내며 크게 분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사에 대해서. 왜요? 자기 뜻대로 원수의 나라가 악인의 도시가 멸망으로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박능쿨 사건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십니다. 이유는요, 하나님의 선지자, 그를 지배하고 있는 마음을, 그 실상을 요나 부인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사건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6절.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능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무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그의 괴로움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셨습니다. 요나가 박능쿨로 말미암아 뭐요? 크게 기뻐하였더라. 가돌.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거두가실 수도 있죠. 그게 7, 8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능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쉬더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팽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조임해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능쿨로 말미암아 성낸 것이 어찌 오르냐. 8절에는 성냈다라는 표현은 없는데 주께서 말씀하시는 걸 보니 분노한 가운데 죽는 것이 낫겠다 이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어찌 오르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이런 선지자 처음 봤어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오르니이다. 보통 이 정도 되면은 주님하고 수고를 드는데 요나는 적나라하게 우리의 모습을 보여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오르니이다 하니라. 내 의사가 내가 보기에 이 원수의 나라, 악인의 나라, 잔혹한 나라, 나의 족보 관련해서는 없어져야 될 나라, 이 도성 내에는 존귀한 가치를 가진 존재는 아무도 없는 그러한 나라, 이 나라가 지금 없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움직여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승리하여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라고 항변한 거예요. 그러더니 10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연구를 아꼈거든. 이 니느웨 성읍 전체가 당하는 하나님의 심판적인 재앙보다도요, 박는굴이 없어지는 것, 박는굴로 말미암아서 내가 지금 햇볕으로 말미암는 이 고통, 이것이 훨씬 크게 느껴지는 이 요나가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분의 마음을, 그분의 나를 만지심이 아니면 감지가 안 돼요. 11절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십니다. 저는 요나서를 풀어서는 작업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노트에 뒤척였더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1절과 10절, 11절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 박는굴 하나 없어진 것이 그렇게 안타까우냐? 내가 수고하여 심은 것도 아니고 하루 사이에 그 모습을 드러냈다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 하나를 놓고 말이다. 그렇다면 이 큰 도성 니느웨에 대하여 내가 긍휼히 여겨 아끼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 가축들은 말할 것도 없고 도성에는 좌우를 분간할 수 없는 무고한 어린이들만 해도 12만 명이나 되는데. 이 요나서는 재미있게도 질문하고 끝나요. 이 책은 미완성의 책이에요. 왜냐하면 요나서를 비난하고 어리석다고 선지자를 비웃으면서 읽어나가다가 11절에 질문으로 끝나는 것을 보면서 나를 직면하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저와 여러분이 이 책을 그렇게 읽지를 못하고 요나서가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성경을 만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로만 아신다면은 요나서의 이해에 실패했어요. 요나서는 우리의 수준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부담스럽습니다. 저는 17년 전 선교사역을 하던 라트비아에서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형제들을 예수 믿게 하고 훈련시켜서 사역자로 파송하고 교회를 개척하게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두 사람이 나를 비방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서 대적하는 그런 기도를 했고요. 어느 날 저녁 갑작스럽게 저와 다니엘이 통증을 느끼면서 구토를 하기 시작했어요. 기도를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하는 자매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매가 잘못된 동기로 드린 기도로 인해서 생긴 것이라고 분별해 주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자 그 정상이 즉시 거쳤습니다. 그날 밤 11시쯤 저는 제 방에서 참을 수 없는 마음으로 주께 제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억울합니다. 개입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공의를 요구합니다. 이 마음만 계속했어. 이 30분쯤 했을 거예요. 이 말을. 억울한. 그들에게 베푼 처음 1994년 6월달에 갔을 때 그들을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집에 초청해서 라면 끓여 먹이고 초코파이 주고 한 그런 일들을 막 떠오르면서 너무 억울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요구합니다. 얼마쯤 시간이 지났을 때 갑자기 저 영에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잘 듣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그때는 저에게 그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너를 공의의 기준으로 대했다면 나는 수백 번도 죽었을 것이다. 이 말을 저는 잊지 못해. 순간 통곡이 터져나왔습니다. 공의를 요구한 나의 기도를 철회합니다. 그들을 불쌍히 주십시오. 나도 소중하고 존귀하지만 미혹된 그들도 소중한 가치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그들을 아끼시고 그들을 향해서 복된 계획을 여전히 발전시켜 나가고 있었어요. 나는 내게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나를 대적하여 내 뜻으로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판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인데 주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내 삶의 목자 되신 그분은 누구신가?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저와 함께 이사야 53장 7절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가 약 7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그 십자가 사건을 예언한 장면입니다. 체포당하여 십자가 지시기까지 그 12시간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도살장입니다.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만약에 그분이 입을 열었다면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그분에게 행해진 악에 대하여 참소에 대하여 욕설과 저주에 대하여 침뱉음에 대하여 가시관으로 그 무리를 눌름으로써 피가 못의 해관에 터지게 하신 그런 악독에 대하여 주께서 입을 여셨다면 그분이 만약에 공의와 정의에 호소하여 그분이 억울함을 하나님 아버지께 한마디라도 부르짖게 했다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전련된 채 우리는 존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양처럼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 그 입을 열었다면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세 가지 진실만 마음에 새겨주십시오. 첫 번째는 당한 것에 대한 보복을 통해 악과 어둠의 세력이 커져갑니다. 마지막 때는 이것이 강력해질 것인데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이 노도와 같은 물결에 거대한 거룩한 저항세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선을 추구하는 것, 즉 손해나 해악을 수용하면 악이 끊깁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끊습니다. 어둠은 절대 더 짙은 어둠으로 굴복시키지 못합니다. 거짓을 굴복시키는 것은 더 정교한 거짓이 아니라 진리예요. 진실이에요. 이처럼 나에게 가해진 악을 굴복시키는 것은 더 큰 악이 아니라 교묘한 악이 아니라 오래 집행하는 악이 아니라 순입니다. 왜 순교의 피가 부흥과 연결이 되나 직결이 되나 하면 목숨을 드린다는 것은요, 거대한 손해를 보는 거예요. 나의 존재에 대해서 거대한 악이 행해졌고 그것을 고스란히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대받아치지 않아요. 거대한 손해를 수용할 때 악의 세력이 확산되는 것이 끊깁니다. 그렇게 해서 악의 세력이 힘을 잃으면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이 사람들의 영혼의 심령에요. 파도처럼 급속하게 진행이 가능해요. 그래서 순교의 피가 뿌려질 때마다 그 땅이 새롭게 되지 아니한 적이 없었어요. 마지막 때는요, 이 용서의 기름 부음이 크게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정결하게 하고 강력하게 할 거예요. 우리는 주님 이 도시에 이 나라에 부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강력하게 하는데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요나가 가지고 있는 영성을 계속 유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셔도 감당치 못하는 것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그 부흥을 제한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그 사람 나에게 악을 계획한 악을 집행한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나에게 악을 행한 그 형편없는 내가 보기에 형편없는 그 사람 나는 어떻게 갚아줄까? 내 마음속에 이미 살해를 해버린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며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로 그 사람을 품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나는 그에 대해서 정리가 끝났지만 그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의 존재 가치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은혜로 이러한 시각으로 사람들을 대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